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그렇게 기분이 안 좋죠? 병원 가서 기분 좋게 나오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아픈 사람, 생각해 주는 사람이 병원에 좀 잘 없는 듯 합니다. 병원이라고 가면 참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하자는 검사는 또 왜 그렇게 많습니까? 또 왜 그런지 잘 설명도 안 해주죠. 재작년에 제가 잠시 입원해가 있을 때 피를 한 10번쯤 뽑았습니다. 뽑아놓고 또 뽑고 뽑아놓고 또 뽑고 뽑을 때마다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뽑아야 합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좀 덜 억울할 텐데 그죠?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해주고 또 뽑아야 됩니다. 그거 또 뽑아요. 어제도 뽑고 아래도 뽑았는데요. 그래서 또 뽑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군소리 안 하고 다 뽑아가라 했습니다. 그러고 어찌 됐냐 묻지도 안 하고 기다렸더니 맨 마지막에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대요. 사실은 이 감염 내과라는 게 이 종목이 좀 어려워서 답이 잘 안 나오는 병인데 군소리 안 하고 잘 참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럽니다. 어쨌든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 입장만 좀 이렇게 잘 생각해줘도요. 참 감사한 겁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잘 없죠. 그렇게 드문데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돈 없어서 퇴원 못하고 있는 환자에게 도망갈 수 있도록 뒷문 열어놓고는 문 열어놨으니까 몰래 도망가세요. 그렇게 가르쳐준 의사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 의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처음 시작했던 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가난한 환자가 도망갈 수 있도록 뒷문 따놓고 문 열어놨으니까 도망가라고 가르쳐줬던 의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보다 더 감동스러운 것은 이분이 북한에서 내려올 때 북한의 아내와 아들을 두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북한에 있는 아내에게 정조를 지키느라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성공한 의사입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그 경향신문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큰 전면에 북에 있는 아내에게 하고 그 연애편지 썼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전 그게 제일 감동적으로 남아있습니다만 그거 얘기하시는 분은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책 나오는데 보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입원비 없어서 퇴원 못하고 있는 환자에게 뒷문 따놓고 문 열어놨으니까 도망가라고 가르쳐준 의사. 이런 의사 만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죠. 돌아가신 지 몇 해 됐습니다만은요. 그러면 좋든 싫든 그래도 의사가 있다면 다행인데요. 의사가 없던 시절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셔요. 가끔 병원에 입원하셨다, 왜 입원했느냐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참 돈이 조금 들긴 해도 간단하게 수술하고 뭐 퇴원을 하시는 거 보면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런 의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 어디가 꼬여가지고 막혔다. 저절로 풀어질 방법은 없다. 아니면 혈관이 어디게 막혀서 제대로 못 움직인다. 의사는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잘못하면 옛날에 정말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으면, 아, 죽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좀 화가 난다 하더라도 이런 의사라도 막 있다는 자체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냥 아프면 꼼짝없이 죽어야만 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사는데 어느 날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의사가 와서 보더니 수술하면 낫는다. 그래서 데려가서 수술을 깨끗하게 살려놔버리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아픔이 없어서 별로 감격이 잘 안 되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곳에서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의사가 찾아와서 살려놓았으면요. 평생토록 그 얼마나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의사보다 우리에게 더 감격스러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놓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요, 기대하지도 않았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놓았다는 이 감격으로 사실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일 듯하지만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확인해보고 함께 그런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보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름을 듣고 따라온 이 레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레위란 사람이 있습니까? 열두 제자 이름을 다 외우시는 분은 답을 아실 겁니다만은 열두 제자 이름을 못 외우시는 분은 어차피 모르니까 레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열두 제자 이름을 줄 외워보면 레위가 없습니다. 따라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이름이 두 가지라서 그렇습니다. 이 레위의 다른 이름이 뭐죠? 마태입니다. 마태입니다. 세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불러서 따라갔던 이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요, 평소 습관대로 꼬깃꼬깃 기록을 합니다. 본 것을요. 그대로 기록을 했다가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뭐죠?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귀하게 사용했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요, 그렇게 뭐 앞장서서 복음을 전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 마태는 어부 출신 다른 제자보다가 세관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 하다못해 공문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던 그가 마태복음이라는 귀한 복음서를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의 경력 때문에 독특한 업적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특별히 저는 학생들에게요, 예수 믿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또 특별한 곳에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름에 제대로 응답하기 위해서라도 잘한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다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공부해야 할 때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만은 아니죠. 운동이나 찬양에 아니면요, 다른 이런저런 부분에 특별한 취미가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그것도 갈고 닦아서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사에게 용인하게 쓰일 때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세관에 앉았던 그 레위는 예수님께 부름받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마태복음이라는 귀한 복음서를 우리에게 남겨준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같을 필요는, 모두가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능력 저런 능력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냐 이러지 말고, 그 능력 가진 사람은 그런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요, 그런 능력이 없는 나는요, 여러분 찾아보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남처럼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름을 받았던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지나가시던 분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그 레위는요, 예수님의 그 부름에 크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서 따라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요, 로마 제국의 수족이 돼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먹고 살려면요, 정해진 세금보다 좀 더 거둬야죠. 거둬서 로마에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 걸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보기에는 매국노였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 순사들이 있었고요. 그 순사 밑에 그 보조 역할을 하는 한국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막 그 정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어느 급수에 놨느냐 하면 죄인과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죄인처럼 취급했고요. 또 가장 급수 낮은 사람요? 죄인처럼, 장녀처럼 취급했고 이방인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사람 축에 들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레위는 그런 직책을 맡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요, 자기 삶에 대한 깊은 아픔이나 성찰이 있었을 겁니다. 진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열망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알고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으면서 속으로는요, 그러면 결국은 이빨을 가는 수밖에 없죠. 너희가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내 뒤에 로마가 있다. 너희가 세금 안 내는가 보자. 이렇게 하면 이빨 갈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진리를 따라가며 살아야 한다라는 나름대로 열망은 있었을 텐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면서 그를 부른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에 예수가 어떤 분이시란 걸 나름대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을런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을런지라고 믿었을런지 그건 우리가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고 나를 멸시할 그때에 저 위대한 선생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따라오라 했단 말이죠. 그것이 얼마만한 감격이었는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요, 그 부름에 감격해서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가끔 전쟁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유능한 사령관은요, 밑에 부하 장수들을 알아줍니다. 또 어떤 부하들은요, 자기를 알아주는 상관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충성합니다. 사람을 알아준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레위가 자기를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 감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성인들을 모셔가지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는 어떤 의미에서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잔치입니다. 세리로서의 역할을 다 끝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잔치입니다. 29절 한번 보십시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라는 건 식사를 시작한다는 자세이죠. 모든 동료들, 모든 사람들 다 불러놓고 큰 잔치를 열면서 나는 이제 세리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노라라는 어떤 그런 선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레위가 누리고 있던 이런 감격과 같은 감격을 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잔치집에 앉은 기분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때론 좀 불편한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은요, 그 근본은 우리들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 감각이, 감격이 깔려있는 것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를 믿는다는 삶은 항상 이런 감격을 누리는 잔치집과 같은 감격을 가진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표정관리 잘하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굴이 어둡다고요? 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큰 복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얼굴이 슬플 수 있으며 우울할 수 있으며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잔치집에 사는 듯한 기분으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이 있을 때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런 감격 없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요, 시한폭탄 비슷합니다. 언젠가 무슨 불평이 터지고 무슨 불만으로 인해서 교회에 시험을 안길지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거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좀 충사도 뭐 힘들어 죽겠다 그러죠. 종종 한 번씩 입도 터지고 입술도 찢어지고 그런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다? 정말 죽을 정도입니까? 정말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행복해 사는 이야기입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 그 밑바탕에 행복해 죽겠다라는 표현이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레위는 예수님의 그 부름 한마디에 이런 감격 속에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집에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과 또 이런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았는 걸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도무지 감격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죄인들하고 어울리냐는 말이죠. 그래도 예수님에게 직접 대들기는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비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을 하셨습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32절요. 참 감격스러운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세상에 사람들이라고 생긴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들을 보고 따돌렸습니다. 멸시, 천대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 위대하신 선생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노라라는 겁니다. 저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군에서 후송을 갔습니다. 늑막염으로 후송이 됐는데 그 당시 지금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늑막염은 결핵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더라고요. 치료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군의관 나한테 신고하러 갔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군의관이 스톱! 딱 세워놓고는요. 사람 열더니 마스크 쓰고 장갑 다 끼고 나더니 들어와 이러더라고요. 느낌이 좀 이상하대요. 저게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의사가 쓸 때 없고 병자, 환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이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울 건지는요. 좀 짐작이 갑니다.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있던 세리와 죄인들이 듣기에 이게 어떤 말씀이었느냐를 생각하셔야 하고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날 뒤돌아보면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아픔이 있습니까? 아니면요? 냉대와 질시 속에서 참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런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 굳이 인간이 돼서 여기 오셔야 할 필요가 정말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이 땅에는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없고 자기를 치료할 수 없어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위해서 의사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저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또 설명을 하나 예를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 하늘을 한껏 날아다니던 저 매미가 땅속에 파묻혀 있던 옛날 동료들, 누구죠? 군뱅이잖아요. 그 군뱅이들에게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다시 군뱅이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냔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고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에베소 2장 1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린 죽은 인생이었다고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그때 그 당시에 앉아있던 그 세리와 그 죄인들을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요 이렇게 슬프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는 생을 살아야 합니다. 병들고 아픈 사람 찾아가가지고요 신방 가서 함부로 회개하라고 야단치지 마셔요. 식구들 중에 누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맞더라도 여러분 맞는 말이 사람 죽입니다. 맞는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맞는 말 너무 잘 하지 마셔요. 맞는 말이라도 이 말이 이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생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이 야차하면 사람 죽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픈 사람 찾아가면요. 이유를 막론하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요. 예수님께서 당신같이 이래 힘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벗이 되고 그 아픔을 위로해주고 그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바른 자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냉혈인간 같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 참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그거 얼른 둘러댑니다. 둘러대면서 하는 말씀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비난이죠. 33절을 보시면요.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러는데 당신 제자들은 맨날 먹고 마시기만 합니다. 왜 금식 안 하느냐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은 34절, 35절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금식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해도 잔치하고 있을 때 금식하는 법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주일씩 갔다고 합니다. 도중에 금식일이 걸려도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라는 것은요. 이건 잔치 때입니다. 잔치 때는 잔치만 하는 거지 금식 안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맞는 말이라도 때를 좀 잘 가려가시는 것이 가려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목게 하자고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맨날 우리가 모여가 먹고 놀기만 해서 되냐?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자. 이 말이 맞죠? 말은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먹고 놀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자.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맞는 말을 때를 좀 가려가면서 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쉬는 데 가가지고 놀고 있을 때는요. 마음껏 놀자고 하세요. 놀도록 놔두세요. 좀. 쉴 때는 쉬고 놀 때는 놀고 또 할 때는 해야죠. 여러분 아껴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껴 써야죠. 그러나 쓸 때는 써야 합니다. 돈 버는 사람 돈 버는 거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돈 쓰는 사람이요. 버는 사람을 생각하면 못 씁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부모님께서 내 학비 대주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요. 공부하러 나가 있는 학생이 돈을 못 씁니다. 뭐 요즘도 그런 학생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부모가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나가서 돈 한 푼 못 쓰는 수도 있습니다.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직장에 나가서 공부한다고 나가 있는 아이는요. 돈을 써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 돈 버느라고 고생하는 거 그거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써야 합니다. 그 쓸 돈 안 쓰고 꽁 움켜쥐고 남 싸주는 거 얻어먹기만 하고요. 자기 돈 안 쓰고 버티고 있으면요. 안 됩니다. 번다고 고생하는 사람은 고생하죠. 그러나 써야 하는 사람은 써야 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아무 때나 기도하자, 전도하자, 우리 이래가 되냐 이러지 말고요. 침묵게 하려고 모였을 때는 그냥 즐겁게 나오십시오. 적절한 때를 잘 가려서 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도 맞고 무언가를 하려면 형편을 잘 살펴서 때를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도 맞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 말씀의 강조점이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란 뜻입니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요. 무책임하게 아무 때나 남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이 무조건 전해야 된다. 그렇게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왜 금식 안 하냐고 말했을 때 금식도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내린 더 중요한 교훈은 금식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36절, 37절 보십시다. 거기에 보시면 새 옷에는 새 조각을 붙이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38절이 아주 유명한 얘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느닷없이 새 옷하고 새 부대가 왜 나올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의 종합 결론입니다. 새 옷, 새 부대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 왔을 때는 새 조각과 새 포도주, 다시 말하면 새로운 계명이 필요하고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말하자면요. 너희는 낡은 옷이고 낡은 부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죄인과 세리에게 어울리지 못하겠지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죄인과 이런 세리에게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낡은 세대는 죄인과 세리라면요, 거부하고 성종을 하지 말아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는 이런 세리와 죄인과 어울리는 시대가 왔다라는 선포와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 맞는 새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가져야 할 새 계명은 뭐냔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요. 죄인을 구하려고 죄인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요. 세리와 죄인들을요. 더럽다고 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더럽다고 감히 입에 담지도 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라고요? 어떻게 저런 더러운 인간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느냐고 한다면요. 예수님 말씀은 그렇다면 부대가 터지거나 옷이 찢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전해준 그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병자나 약한 자를 찾아가는 의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찾아가기는 커녕 환자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그런 의사처럼 초신자를 대하거나 아니면 약한 성도를 대한다고 한다면요, 예수님 표현대로 부대가 찢어지거나 부대가 터지거나 옷이 찢어질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새로운 시대에 정말 초신자, 죄인이나 마찬가지고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어울릴 수 있겠나 싶은 인간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를 회개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새 계명이고 새로운 시대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불쌍한 죄인들 위해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 불쌍한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히 저런 인간에게 다가가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시는데 우리가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요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잘못일지를 꼭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요, 의사가 병자를 찾아오는 시대입니다.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잔치하는 시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바, 아버지요? 어떤 분이 개정했는 성경을 가지고 저한테 참 많이 잘못됐다 하면서 들고 쫓아왔던데요. 왜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아빠, 아버지가 뭐냐는 거예요. 아바는 괜찮고, 아바는 괜찮대요. 아바는 괜찮고, 아빠는 안 되고, 그 아바란 말이 아빠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신약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듯이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러니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잔치집과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시대가 아닌 은혜의 시대죠. 형식과 외식이 아니냐, 진심이 통하는 시대를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죄인이라고요? 더럽다고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요? 따돌리기보다가는 먼저 손을 내밀고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는 시대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할 죄인이 내 주변에 누군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전도 대상자가 되겠죠. 또 내가 가장 아껴야 할 형제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건 죄인들도 그래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저 인간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아, 내가 손내 밀어야 할 죄인이 바로 저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새 시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이 새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던 환자에게요, 생각도 못했던 의사가 찾아와서 그걸 깨끗이 고쳐주었으면 그 감격이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려야 할 감격이 이런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손 내밀어야 할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요, 정말 성도를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본문이 전혀 다른 곳인데 본문을 먼저 정해놓고 설교를 작성하다 보니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지난주 본문은 전혀 다른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맞나 봐요. 결국 성경이, 이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다른 본문이고 특별히 같이 연결시킨 본문도 아닌데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 듯한 말씀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우리 식구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은혜롭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뭐 이런 분위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잔치하는 분위기처럼요. 참 즐거운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 돌아볼 때 정말 보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인생, 참 나 자신을 돌아보면 이런 성질 가지고 이런 모습 갖고 어떻게 살겠냐 싶을 때에 이런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기 거지 없습니다. 온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분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며 살아갔던 그 레위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그 모든 걸 버리고 뛰어갔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것을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이 레위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런 감격으로 하나님을 숨기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게 주옵소서. 교회 안에 사랑하는 형제들을 더더욱 열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어떻게든지 형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 있는 말을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아픈 성도들 불러 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부자한 제들 부르시고 이날 저녁 귀한 말씀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